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항상 남포교회는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1부에도 반응이 안 좋아서 내가 삼행시로 시작했거든요. 운을 떼세요. 나, 그, 내. 나는 여러분, 왜 그렇게 급해요? 나는, 다시 나.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까?
네.
아, 예수 믿는 것이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 삶의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냥 믿지 않는 사회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계획하신 이 삶은 특별하고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영생을 소유했고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이하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이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역사를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체를 입도록 하실 그때 모든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성도들,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을 보시고 세상에 이렇게 잘 만들어졌담, 이렇게 걸작품이람, 이렇게 멋있담 생각하시면서 깜짝 놀라시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그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거든요. 이 몸이 있는 동안에는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 속에요. 죄송합니다. 문법적인 용어를 써서 분사가 세 개 있어요. 분사가. 근데 그 분사가 단락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단락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분사가 어떻게 끊어지느냐 하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게 이제 한 단락으로 되고요. 있으니가.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것도 또 분사로서 하는 단락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2절로 가야 됩니다. 이 번역이 조금 시원찮게 됐어요. 2절로 가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락이 셋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 세 단락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 첫 번째 단락의 처음 단어가 이름으로라는 용어인데요. 여기 특별한 강세형 이름으로를 썼습니다. 그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이름으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많이 있다.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많이 있다. 그런데 과거에 11장의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지금 12장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동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장에 언급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 우리에게 어떤 한 부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분들을 잠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거기 11장에 보면요, 11장 4절에 아벨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가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기록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얼마 있다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곡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근데 그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 해석을 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바친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두셨을 것이다. 원래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셨는데 가인은 곡물을 바쳤으니 받지 못하셨고 아벨은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받으셨을 것이다. 곡물, 즉 제물 중심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이단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은요, 그 제물이라는 히브리어 용어, 민하라는 용어인데 이것을 너무 후기의 개념을 적용해서 창세기 4장에 그 제사까지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뒤에 죄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그런 얘기가 이제 레위기에 가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제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느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아벨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올 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아직 지금 아벨을 죽이기 전입니다. 몹시 분하여,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은 가지고 나왔지만, 그리고 농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곡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한다든지,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든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정리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 에녹 얘기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은 에녹은 5장에서 기록이 되는데 그 에녹의 기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에 보이지 않더라. 그 기록이 나오는 그 창세기 5장은요, 누구는 몇 년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년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년 살고 죽었더라 했는데 이 에녹 이 얘기는 딱 뽑아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보이지 않더라, 죽었더라가 없어요. 예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외를. 성경 기록으로 볼 때요, 하나님이 이 죽음과 관련해서 예외를 만든 케이스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근데 열왕기에 보면 에녹의 그 삶은 굉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아주 엘리야의 삶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외를 만드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납득이 가요. 근데 에녹은 달라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더라.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 이걸 예외를 에녹에게 적용시키셨을까? 거기 동행한다는 말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용어가 동행하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같이 가는 것, 그게 이제 일반적인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동행하면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함께 어떻게 사셨을까?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는요,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때 아닙니까? 그래서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쟁쟁할 때입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터울이 3년이면 몇 명쯤 됐겠어요? 100명이요. 계산 나오죠. 터울이 2년이면 150명. 자, 하나님이요, 100명으로 하자고요. 100명의 자녀를 둔 이 에녹이 그 자녀 중에 5명의 자녀가 형편없는 망난이다, 말썽만 부리는 그런 존재다,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예외를 만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에녹의 자녀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아마 기록이 달라졌겠죠. 어쩌면 에녹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늘 관심 갖고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욥이, 동방의 의인 욥이 자녀들이 무슨 잔치를 할 때 혹시라도 범죄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각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삶을 바로 잡아준 것처럼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는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로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신경 쓰기보다도 어느 학교 보내냐? 공부를 어떻게 하냐? 어느 학교에 입학하느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간택을 하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썼느냐고 말이에요. 얼마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고 말이에요. 얼마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참 고맙다고 의사표시를 했냐고 말이에요. 에녹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의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에녹의 그런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서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절정에 이르는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기록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굉장히 사랑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창세기 22장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꼭꼭 찌르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태워가지고 나한테 제사로 바쳐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요, 전혀 다른 생각 하시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를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을 코너에 모을 것 같아요. 왜? 아들 바치기 싫으니까. 또 많이 있어요, 이유가.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금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신실성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님, 이 이삭 주실 때 저한테 약속한 거 기억하세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능적인 방법이 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바치고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요. 시간 가도록.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한참 뒤에 아브라함아 너 뭐 하는 거냐? 그럴 거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바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장소는 정해주셨는데 시간은 안 정해주셨거든요. 시간은 없어요, 거기. 그렇게 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 다음날 곧바로 이삭을 데리고 긴 시간 동안, 한 사흘길 되는 시간 동안, 그것도 곧바로 하면 고통이 적은데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참고 견디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 묶고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고 제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저희도 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론적으로, 또 합리성과 관계돼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면서도 우리가 늘 컴프로마이스하고 또 늘 지연시키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남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승리로 이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단락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할 때는 그 내용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있을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내용인데, 벗어버리고 이것은 단호하게 벗어버리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단호하게 벗어버리라. 믿음의 경주, 그냥 적당히 믿는 거 아닙니다. 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갈 때, 보통 걸어갈 때는 구두가 편하고요, 이 옷이 편해요. 근데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마라톤을 달리기 시작을 하면 구두도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옷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는 아니거든요. 구두 신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경주를 늦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는 아닙니다. 이 죄는 아니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취미생활. 취미생활도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 특별히 이 복잡한 이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것인데요. 저도 취미 생활로 탁구를 좀 치거든요. 아까 광고할 때 여름 수련회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2003년 남한강 수련장에서 홍차옥 선수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있는 가운데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재미로. 점수는 묻지 마세요. 우선 취미생활도 좋은 거예요.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과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방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방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볼 때, 아, 내가 이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아니야,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벗어버리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크고 작은 죄뿐만 아니라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실제적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성도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이 몸을 가지고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무뎌져서 그 다음에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옭아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 믿음의 경주를 느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잘못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이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셋째 단락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경주를 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바라보면서라는 그 용어 속에 아까 첫 번째 있으니처럼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전진을 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데 여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본은 된다. 믿음의 경주에 증인은 된다.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적을 읽을 때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전체를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관계를 설정해서 신앙을 지켰으니까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고 증인이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도 되시고 본도 되시고 증인도 되세요. 여기 그 2절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내용, 고난당하신 내용, 십자가를 지신 내용, 부활하신 내용, 승천하신 내용 그게 다 축약적으로 들어있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되시고 본도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희생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겸손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들을 처리하셨는지 이거를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요 열심히 뛰었는데 골인 지점이 다른 곳이야. 그러면 전체가 다 헛것 아닙니까? 마라톤 그 거리가 42.195km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나누면요 100m가 422개가 있어요. 100m가. 근데 42.195km 마라톤을 승리로 이끌려면 지금 기록으로는요 2시간 3분 혹은 2시간 5분 형편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혹은 2시간 7분 2시간 10분은 옛날에 다 깨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뛰려면요 422개의 매 100m를 17초 정도에 끊어야 돼요. 첫 번째 100m? 뭐 가능하시겠죠. 뭐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어쩌면 가능할런지. 아마 세 번째서부터는 힘들걸요? 그런데 그게요, 100개도 아니고 422개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의 이 행로를 장거리 여행하고 비유해서 늘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도 인내로서 2절에도 참으사 3절에도 참으신,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 참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적으로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화내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화가 나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은 내가 봐주겠다. 그러나 터트리면 그건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못 봐준다 그러셨어요. 터트리면 남는 것은 손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꾹꾹 눌러라. 올라오면 눌러라, 눌러라.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역시 장거리 여행과 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참으면서 이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이끄는 우리 남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살면서도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옆에 많은 동료들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신 주님,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이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